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민동기의 색다른 시선. 오늘도 민동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주제, 외국인 관병이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한국은행이 최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병, 육아와 같은 돌봄 서비스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런 노동 공급 부족이요, 2042년에 최대 155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과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한다는 그런 얘기는
네.
간병비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돌봄 서비스의 대안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들 많이 두시는데 정말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하더라고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을 하면은요,
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37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이고.
간병인을 고용을 했을 때 여기에만 네. 월 37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 아마 한국 사회에서 많지는 않을
네.
겁니다. 근데 이 간병비 오름세가 최근 들어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데서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또 인구 고령화,
그쵸.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근데 간병인은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가족 단위가 핵가족화가 아니라 이제는 뭐 1인 가구까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공급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높은 간병비를 지불해야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네.
계속해서 외국인 어떤 그런 간병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간병비 상승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현실적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에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넘어간다는 그런 네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제 간병인을 고용하는 대신에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에 나서는 자녀들까지 이제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국민 경제 차원에서 보면 가계 소득 감소에 그치지 않고 국민 경제 차원에서도 이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따른 경제 손실이 2022년에는 19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됐는데
네.
2020년 19조 원 정도 추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2042년에는 최대 77조 원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19조 원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77조면 너무 네. 많네요.
그러니까 네. 이 추정대로라면 부모 간병으로 인해서 한해 노동력 손실액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뒤쯤 되면은
네.
GDP 대비 2.1에서 3.6%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좀 외국인 간병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필요성 인정하지만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주장을 하면서 전제 조건 하나 내세웠습니다.
네.
이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급증하는 육아 비용,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을 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가구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최저임금이라는 건 우리 땅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그쵸.
임금인데 이거를
네.
별도로 최저임금 적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특히
네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ILO를 탈퇴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해법이요, 외국인 돌봄 인력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개인 간의 사적 고용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나 간병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직접 외국인 도우미,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계약하는 방식인데
네.
이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 노동자로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요, 가사 사용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영업자에 가까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이제 임금이라든가 급여를 정할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논란이 혼란이 계속되고 장기화되면은 국내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간병인들. 이 간병인들의 노동 환경까지 악화시키는 이른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인데요.
네.
사례 하나만 언급을 하면은 간병인들이 주로 요양병원에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민간 시설이긴 합니다만 네. 설립을 할 때는 공공적인 형태로 하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운영은 또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청주 노인 요양병원이 좀 대표적인데 네. 청주시에서 157억 들여가지고 설립한 공공병원이었는데 네. 운영을 민간에 위탁을 했어요. 근데 이 민간에 위탁을 한 것도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을 한 게 아니고 네. 개인에게 위탁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 위주로 운영이 됐고 결국에는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공공요양시설 비중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네요.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더니 네. 2022년 기준으로 네. 전국의 요양시설이 한 2만 5천 개 정도 넘게 조금 있는데 이 가운데 공공요양시설은 5%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도요 약간 허수가 있는 게 민간 위탁에 의존해서 실질적인 공공요양시설은 1%도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고령화 맞습니다. 시대라고는 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노인요양시설이 민간에 맡겨진 그런 구조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대략적으로 뭐 편차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월 평균 70만 원 정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런 간병인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고요. 상당수 시설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격일제라는 굉장히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가 이미 간병 인력의 절반은 외국인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통계인지 한번 봤더니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외국인 간병인이 전체의 46%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중국 동포 있지 않습니까? 중국 동포들이 간병인의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임금으로 지금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만약에 이렇게 제도화시키고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누적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더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 맡기게 되면은 노동환경 악화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노동계 입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돌봄 강화라든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은 지금 국내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뭐 아이 돌봄이 장애인 활동 도움이라든가 간병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돌봄 노동자들인데 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저임금 외국 간병인들을 뭐 더 많이 들여오거나 이걸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내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이 법으로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네. 이런 일부터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지적될 수 있는 문제가 과잉병상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지금 요양병원들을 보면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병상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수익 네. 때문입니다. 간병 서비스 질이라든가 가격까지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원인이 과잉 병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노인 요양시설에 올 필요가 없는 분들도 네. 병상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막 어거지로 좀 가지고 오는 그런 일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결국에는 이 외국인 간병인 도입 문제 같은 문제 도이 제도도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 때 그때 네. 좀 가능한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처럼 간병이라든가 돌봄의 민간 의존 구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탈피하지 않고서는 어떤 뭐 외부에서 이렇게 해결책을 찾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공공 비율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양시설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시대 이렇게 얘기는 계속 해왔지 사실 앞으로 더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이 정말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동기의 색다른 시선 민동기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